아주 풍요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결실의 가을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지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도 했지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셨고 또 가고 계시고 또 아마 내일이나 또 다음날 떠날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이렇게 고향에 안 가시고 사랑하는 서울 중앙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모든 가족,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목회자의 욕심 같아서는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우님들이 매안식일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반가운 낯으로 뵙고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주 행복한 삶인데 종종 명절 때문에 그런 것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맡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회를 직접 준비한 것은 18년 만입니다. 그동안 뭐 다른 여러 교회에 여러 지역에 전도회 강사로는 갔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전도회를 준비하면서 전도회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전도회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또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전도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암흑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직 약간 무심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전심을 다해서 이 전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양, 이른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에 조금 이상이 와서 좀 조용하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어떤 집단, 특별한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 바리새인이나 랍비나 유대 지도자 그들과는 구분되는 가난하고 천대받고 또 상류층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서민들을 다 한꺼번에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통섭적인 관념에 의하면 이 부와 권력과 명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징이고 가난과 질병은 죄 때문에 이르러 오는 저주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풍토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에 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개인을 만나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세련되고 말씀에 권세가 있고 품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자기가 하찮은 하류 계층의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렇게 사는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상당한 그 권세가 있어 보이고 또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좀 자기들과 어울리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좀 더 나가서 자기들의 지도를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심은 사실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만나서 앞에 대면해서 서면 이상하게 그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한 잠시 좀 있어 보면 자기들의 그 이기심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천민들과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땅치 못했고 그 예수라는 청년이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천대받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한 사람들이 늘 예수 주변에 많이 모였습니다. 랍비들이 자기들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도무지 회당에도 잘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 장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유대 지도자들과 랍비들은 아주 속이 편치 않았고 때로는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푸념과 그 원망 섞인 소리가 바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저런 죄인들을 못 알아볼 리도 없고 또 그들과 어울리지 않을 텐데 그 사람들을 냉대하고 자기들과 어울릴 텐데 어째 저러고 살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죄인들과 아주 깊숙이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실물교원 18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 지도자나 랍비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세리와 죄인의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그뿐 아니라 저희의 불행과 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정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욱 컸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 고뇌와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그들에게 더 깊숙이 쏟아져 흘러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 보면은 이 혈액 속에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 브리테니카 사전을 좀 어제 들춰봤습니다. 혈액 세포 중에 이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혈액 속에 같이 이제 혈액으로서 혈액의 세포로서 구성되어서 혈액과 함께 이렇게 몸을 돌다가 몸의 어떤 부분에 상처가 나서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이 백혈구가 쏜살같이 집결해서 그 손상된 염증이 있는 세포와 찌꺼기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백혈구의 역할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손상된 지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특별히 이 지구에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든 노력을 이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고 계십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더 큰 위기감을 가지고 구원에 대하여 더 큰 절실한 필요를 느끼는 죄인들에게 주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 마음에 더욱 신속히 더욱 깊이 역사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명상을 통해서 나의 죄됨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성령께서는 더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76절에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다윗 자신도 한 마리의 이른 양처럼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른 양같이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우리 선지자 미가도 미가서 7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죄됨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양심의 마음에 어떤 죄책감과 가책이 있을 때 그때 그 순간 주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죄책감을 내어놓으시고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포함된 여러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게 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긴 하지만 그 당시 그 유대 나라의 사람들 생활 속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양들을 끌고 목자가 들에 나가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하다가 그 양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데리고 나갈 때 수와 맞춰서 세어보면 종종 한두 마리가 빌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 목자의 관심을 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지금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천한 계급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절대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밤중이라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보다 더 큰 관심과 더 큰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네 자녀를 두었는데 세 자녀가 정상이고 한 자녀가 지체 부자유아로 태어났을 경우에 그 어머니의 많은 관심과 시간과 노력이 그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자녀에게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한 영혼,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된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는 이 순진한 양 같은 그 한 영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실물교훈 187페이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에 나타난 목자는 한 마리의 양, 곧 가장 적은 숫자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러므로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대상이 한 사람밖에 없었을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영혼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격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는 일이 참 희한하고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고귀한 것처럼 내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내 이웃에 내 형제 자매들 그 모든 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바 된 양은 목자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스스로 혼자서 집을 찾아갈 수 없는 아주 머리가 나쁜 짐승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이런 짐승들은 먼 길을 나갔다가도 아주 지혜롭게 집을 잘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집 밖에 한 10m만 벗어나도 사실 잘 못 옵니다. 양은 방향을 찾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그대로 방치하면 아주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괴로워요. 그 양이 지금 방향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해서 고생하고 그 밤에 찬 기운에 또 그 혹은 맹수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들판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목자가 도무지 그 마음이 편치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결국 확인이 되면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비바람이 심할수록 이 양에 대한 목자의 관심과 사랑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신속히 달려서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나간 목자가 이리저리 찾다가 혹시라도 어디 멀리서 양의 신음 소리를 듣게 되면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그 처한 위치가 아무리 위험한 벼랑 끝이라도 아무리 거친 골짜기라도 그 한 마리의 불쌍한 양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목자는 자기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필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라도 사단이 끌어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온갖 재난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밤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성령은 서서히 거두어지고 이 땅에 예기치 못한 심각한 크고 놀라운 재난과 전쟁과 고통의 역사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전적인 회개와 희생과 헌신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떠한 재난으로 우리의 목숨이 닿을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들판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속히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물교훈 188, 8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그분은 목자와 같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99마리를 뒤에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들로 나가셨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팔로 터지고 상하여 거의 죽게 된 영혼을 안아 몹시 즐거워하며 안전한 우리로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어떠한 흉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로 7절입니다.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의인 99이 단순히 하나님의 참 백성, 의로운 백성 99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 99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의 랍비들과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칭 의인 99보다는 차라리 자기의 죄됨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흔히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을 볼 때에는 언제나 자기가 정당하고 의롭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고 틀렸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신의 가슴을 치지 않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 설교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될 설교인데 어떻게 하필 오늘 결석을 했을까? 오늘 꼭 들어야 될 설교인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삽니다. 여기 말씀은 그런 사람 99보다는 차라리 남보기 아주 죄투성이고 실수가 많지만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치 이 같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 큰아들은 그렇게 나쁜 짓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를 심히 원망했습니다.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돌아온 그 동생을 도대체 뭐가 곱다고 잔치를 해주십니까? 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죄됨을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굴복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른 양의 비유는 한 개인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지만 더 큰,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른 양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 온 우주 속에서 단지 하나의 지구가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 인간이 사는 이 지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양은 지구를 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하나의 원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190페이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조정에서 사랑받는 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잃어버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이 온 우주에서 하나의 원자에 불과한 이 지구가 손상되었을 때 이 지구에 잃어버린 인류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늘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그 높은 자리에서 이 죄 많고 한 많은 세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잃은 양의 입장에서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목자가 찾아낸 그 양은 우리 모든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구원하라고 하는 부르심과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이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자들이여, 그대들은 방황하는 자들 중에 몇 명이나 찾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했는가? 그대가 장래성도 없고 매력도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돌아설 때 그리스도께서 찾고 계시는 영혼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가? 우리가 아주 하찮게 보는 사람들, 저 사람은 백날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가 구원해야 될 대상인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큰 전도회가 있었는데 전도회 전에 여러 구도자의 명단을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집집이. 전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완전히 죽어가는 소리로 전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무개 집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니까 번호가 하나 잘못 걸린 거예요. 근데 전화한 사람이 아무래도 그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계속 부드러운 사랑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 사람이 곧 자살하기 위해서 죽으려고 지금 약을 먹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전화번호가 그 집으로 걸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말씀을 권유하고 전도집회에 참석하서를 권장했을 때 성령께서 그 심령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마침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활이 너무 곤고해서 아이고 지금 내가 내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는 아이고 그건 나에게 아직 멀은 일이다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내 형편이 곤고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를 위해서 일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곤고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가까이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업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기 위해서 36대학 다니다 뭐 갑자기 이런 저는 교련 문제로 말썽이 돼가지고 여러 친구들이 갑자기 그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도 그때 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36대학교 때 영문과를 다녔고 저는 신학과를 다녔는데 근데 그 친구 누님이 여군인데 소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를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훈련소부터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둘이 같이 다니라는 거예요. 번호를 앞뒤로 받아 놓으라 이거예요. 요즘 같으면 나 걸릴 큰일 날 일인데 그 당시에는 뭐 그게 꽤 쉽게 됐던 모양이에요. 둘이 잘 붙어 다니면 훈련 마치고 배치받을 때 육사로 오게 할 테니까 그렇게 붙어 다니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가기 전에 그전에 수용연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생활은 군대 생활에 계산이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를 빠져나가야 이제 훈련소에 가야 군대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둘이 딱 붙어서 항상 서서 신체 검사도 받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뭐 별것도 아닌 일에 이제 체크가 돼가지고 이제 제외가 됐고 그 친구는 먼저 번호를 받고 나가버렸어요. 그 같이 갔던 친구들이 3일 만에 다 나가는데 저는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안 나가는 거예요. 2주가 됐어요. 2주. 2주 정도 되면 그 수용연대에서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 그래가지고 하루하루가 참 아주 곤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 병력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불려나가게 되는데 그것도 하사관으로 붙잡혀 가게 됐어요. 일반 병으로 가면은 훈련을 4주 하면 끝나는데 그 당시에 이 하사관으로 잡혀가니까 훈련만 6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사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엄격하고 욕이 많고 무자비하고 그런 곳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학과 다니는 나를 며칠 동안 썩게 하시더니 이 하사관으로 나를 잡아가시는가. 아주 절망이었어요, 절망. 근데 밤에 이제 이동해 가는데 이제 둘씩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수백 명이 이제 둘씩 손을 잡고 서로 이제 도망가면 안 되니까. 여러 시간을 걸어가지고 이제 하사관 훈련소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은행 다니는 친구고, 뭐 야간대학 다니면서 은행 다니고, 성실한 친구인데 교회는 안 다니고, 뭐 이런저런 대화 속에 약간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근데 훈련소에 가서 이제 부대 배치를 하는데 같은 중대긴 한데 소대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얼굴은 아, 전 친구가 나하고 이제 손잡고 간 친구다. 그 정도는 알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10주 훈련을 마치고 이제 그 하사관 학교 그 포병 훈련, 포반장 훈련을 받으러 또 다른 데로 이동하게 돼서 사람을 추려내는데 또 한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포병 학교가 지금 우리 조병순 집사님 그 강장군님 계신 거기에요.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분대를 정하는데 어떻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끌 때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하고 손잡고 갔던 그 친구가 1분대 1번이 됐고 제가 2번이 됐어요. 번호가 정해지면 넉 달 동안 계속 잠도 옆에서 이제 번호대로 자야 되니까 같이 자야 되고 거의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훈련을 조를 자도 꼭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밤에 그 손잡고 간 친구가 1번이고 제가 2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뭐 할 일이 있나요? 누우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그냥 쫙 얘기를 하고 통신과목 입학도 시키고 좀처럼 잘 교인이 될 아주 사람이 선하고 착해가지고 교인이 잘 안 되려고 해요. 교회 가봐야 자기보다 별로 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결국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뭐 이야기가 장황하고 깁니다만 다 생략하고 끝내 그 친구가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36대학 신학과에 왔고 졸업을 해서 지금은 중사합회 중견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저는 절대로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참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친구예요. 신앙이 아니면 큰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심성이 곧고 마음의 동기가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저를 그 이상한 골짜기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따른다면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 불타는 열정적인 선교적 열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릴 것이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 지금 목사가 된 그 중사합회 그 친구는 지금 그 가족들 온 가족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던 가족들 친족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같이 구원해 내실 것이고 그와 같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불타는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은 후에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영광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